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Slow it down.
안녕하세요. 음지에서 일하고 브래드 피트를 지향하는 이마트 같은 본격 국기 팟캐스트 머니볼입니다. 팀별로 내년 시즌 진영이 마무리돼가고 있고 김현수 선수도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어떤 경기를 보게 될까요? 오늘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용입니다.
이사하셨나요?
네, 이사했습니다.
이사간 집 좋아요?
뭐 어쨌든 큰 데로 가서 괜찮아요.
많이 고치지 않았어요?
아, 많이 고쳤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만 석장.
진짜?
많이 고쳤는데.
와, 다 뜯어고쳤구나.
네, 다 뜯어고쳤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네.
제 방 서재에
네.
방 안에 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방을 만들었다고요?
네, 유리방.
녹음실 같은 걸로 쓰는
아닙니다.
거?
그러면 흡연실.
그래서 창문으로 연결해가지고 네. 환풍이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그래서 거기에 딱 컴퓨터 후황이지. 컴퓨터하고
아, 그걸 하는 사람이 있구나.
책상만 딱 들어가게.
네.
방 안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아, 유리방을.
네. 그래서 뭐 단열표로 아파트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되고 제 방에서 그냥 막 피우는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다.
아, 제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걸.
그 보통 유부남들이 집안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어떻게 성공을 했네.
야, 그래서,
예. 역시
와이프한테는
사람이 가부장적으로 살아야 돼.
와이프한테는 여기서 고등어 구워 먹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
삼겹살 구워 될 거 아니에요. 유방 안에 딱 만들어서. 그래서 네. 아주 좋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이성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SBS 보도국 스포츠부에서 야구 담당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없으셨고요?
네, 뭐 계속 막년에 다니면서 열심히 술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하나 아나운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그 로테이션에 걸려서 이제 4주 만에 선발 출장하는 김한입니다.
네. 가능하면 네. 이게 꼬박꼬박 좀 나와주세요.
네.
설거 뭐 별 재밌는 일 없으셨고요?
아우, 저도 진짜 야구판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갑자기 마지막 12월이라고 막 프로그램이 특집들이 많이 생겨갖고 조금 네. 힘들어가지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머니볼 되게 잘 듣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아, 항상 늘.
이성훈 기자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한번 들었어요.
한 번.
어느 편 들었어요?
서경민 편도 항상 재밌더라고요.
아.
그
재밌는 거 들으셨네.
유철민 PD는 지금 그 건강검진 받고 오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고 김남희 아나운서는 서부간선에서 헤매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먼저 녹음하시라고. 오늘 이성훈 기자님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커피 사온다고 뭐라 그러더만 무슨 말도 안 되게 서부간선 들어서.
저희 메일 청취자분들의 메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ball@sbs.co.kr로 여러분들의 각종 사연, 뭐 팬레터 여러 가지 다 받고 있으니까 보내고 싶으신 말씀, 궁금하신 거, 확인하고 싶은 소문 뭐 이런 거 있다. 저희한테 직접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알아보고 뭐 방송으로 나가기가 그렇다. 그럼 개인적으로 메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메일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아나운서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메일을 소개를 할까요? 아니야. 김한이 있으니까 김한이 메일 소개를 하는 걸로 하시죠.
저요?
그래도 아나운서인데.
저요. 슬픈 아카샤님께서요. 머니볼에서 야구서적 추천이 많이 나오던데 그 속에 레너드 코페디의 The New Thinking Fans Guide to Baseball 테드 윌리엄스의 The Science of Healing이 거론이 안 된 게 아쉽습니다. 두 개 다 야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들인데 개인적인 추천을 추가하면 히구지 아사의 만화 모르겠네요.
여기
뭡니까?
또 일본어 잘하는 이동용 작가 있으니까.
네. 뭐
여기 일본어 있잖아요. 오키쿠.
오키쿠 가브리 갑대 후리 가브리떼.
후리 가브리떼. 네. 번역 제목은 크게 휘두르며를 추천합니다. 호흡이 너무 길고. 구분할 스트라이크 존, 일반적인 투수들과 다른 공 궤적 같은 일부 이상한 설정이 들어가 있어도 H2의 설정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야구만 분석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심리 묘사가 이 작품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야구란 무엇인가는 뭐 다들 읽으셨죠?
네, 좀 읽었죠.
야구란 무엇인가는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것이 아닌가. 네, 타격의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전문적이라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는 분이나 읽으시는 게
타격의 과학 그런 거 사실 사이언스 오브 히팅은 그러니까 타격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테드 윌리엄스 나는 타격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재밌긴 한데 사회인 예를 들어 사회냐고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뭔가 타격을 배우고 싶다. 그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사회냐고
사회냐고 하는 분들이 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죠. 사회냐고는 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렇죠. 그거 끝나고 뒤풀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은 읽어두면 거기서 배팅 그 메커니즘이 하면서 그렇죠.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왜 그 사회인야구에서도 보면 항상 선수 출신들이 사회인야구 뛰지 않고 아 저 선수 출신인데 이제 처음으로 사회인야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한 해에 3할을 못 쳐요. 야구 자체가 달라요. 사회인야구하고는.
그래요?
네, 완전 달라요. 스윙 궤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테드 윌리엄스의 더 사이언스 오브 힐링 보면서 야구의 과학에 대해서는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한 아나운서 한 6할 치나요?
저요?
네.
저는 자랑 아 이런 건 자랑해도 되잖아요. 선수 출신인데 7할 오픈 이하로 떨어진 적 없습니다. 연간 연간 타율에서
그래요.
7할 오픈 이하 떨어진 건 안 되지 않아요?
자랑이 아니지.
네, 네 되게 야구 하셨던 분들은 그 네. 팀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제가 뛰는 팀에도 아, 예전에 네. 야구 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기억에 그 삼진 당한 장면, 뭐, 아웃 당한 장면,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수날 때 보면 타율이 8할이야. 홈런율이 4할이고 막
그렇다니까요. 저 예전에 한 연예인야구 팀에서 잠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정준하 씨, 이휘재 씨, 유재석 씨 있는데, 그날 제가 투아웃 주자 말루에 장난친다고 막 이상한 폼으로 쳤다가 포스플라이 아웃을 당한 거예요. 네.
꼭 그런 것만 기억난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일루 정준하, 유격수 이휘재가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2루주자, 1루주자에서 계속 손가락질 하면서 완전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날 7타점 쳤거든요. 7타점 쳤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그거 했다고, 포스플라이 쳤다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진짜, 와. 사회인야구에서 선수 출신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저거 뛰던 팀에.
네.
그 메이저리거가 있었거든요.
네.
안병학 선수라고.
안병학.
네, 그분이 이제 포수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뛰던 팀 포수였는데. 그분은 그 도루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에 늘 시달리잖아.
그래, 그거 있어요.
그것도 또 그거 있잖아.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앉아서 던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 있잖아.
있어요.
왠지 이렇게 서서 들어서 던지면 경마스럽게 앉아서 확 던져가지고 그렇죠. 도루를 잡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시더라고요.
성적도 내야 하고 체면도 구기면 안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죠.
사회인 야구에서 도루 잡기 정말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런 선수들이.
어렵긴 한데, 선수 출신들은 간간히 잡죠.
그렇죠.
네, 웬만하면은 거의 다 잡죠.
그러니까 포구만 제대로 되면 거의 잡아요.
네. 네. 잡질 못해서 2루수가 유격수가 못 잡아서 그래요.
공이 날아가는 게 달라.
베이스 위로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유격수가 2루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 경우죠.
센터로 빠지고.
도루 성공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
도루 성공률.
아니, 도루는 뛰면 거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출들이 포수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사실상 웬만하면 사는데, 선출들이 어깨가 좋으니까 일부러
사실 야구책이 너무 좋은 게 많죠. 특히 미국, 일본 번역하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한국의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야구책이 출판시장에서 그렇게 돈이 되는 책이 아니라서 번역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소개를 못 드리는 책들이 너무 많죠.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프로야구 가이드라는 책을 매년 나오잖아요.
네.
이성훈 기자님이 이제 필진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네.
그거 편집하시는 분이 김한 아나운서를 그렇게 참가시키고 싶은데
저요?
이미 너무 필진이 많아서 이게 너무 줄어드는
저를 참가시키고 싶대요?
아, 그러면 제가 받게 되는 원고료가 약간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이미 한 다섯 분이 쓰시나요?
제가 뭐 할 게 있지?
지금 다섯 명으로
다섯 분이 쓰시니까
네.
거기 한 명이 더 줄어들면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아 김한 아나운서를 참가시키고 싶은데 참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회인야구 책을 좀 써보고 싶네요.
좋네.
괜찮죠. 그 생각 없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 그분이랑 제가 상의하고 있는 게 우리 머니볼 가지고 낼 수 있는 책이 뭐 없나 해가지고
예. 예,
뭔가라도 책 내보겠다고 지금 그분하고 계속 상의 중인데
예,
저희도 우리 이동룡 작가도 있고 이렇게 작가도 있는데 책 내야지. 내가 그래갖고 그러면 그 남이는 빼고 가죠 그랬더니 아 김남이 아나운서 꼭 있어야 된다며.
김남이는 화보로 채워주세요.
근데
절반은 화보지.
절반은 화보지야.
예전에
되게 일본 같다.
예전에 그 MBC 스포츠였나요?
네.
그 경기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두산하고 뭐 삼성하고 붙는다 아니면 넥센하고 뭐 기아하고 붙는다 그러면 거기 여자 아나운서 두 명이서 이렇게 그 팀 유니폼 네, 입고 나오는
맞아요.
장면을 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도 이렇게 책 소개할 때 그거를 남이가
그쵸,
투수 편하면 투수 폼, 포수 편하면 포수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유철민하고 나란히 세워.
웃기겠다. 아 재밌겠는데요?
유철민 키높이 신고.
아,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파님. 이성훈 기자님, 지금 대만 내야수 링즈형이 크보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크보 내에서도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투수로 크게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지 못했는데, 린지형 선수가 온다면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리그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이승훈 피자님, 그리고 저 그때 말씀드렸던 방청 12월 31일로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거 저희가 그 섭외 진행하는 건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아... 그 섭외 진행하는 건 하게 돼도 방청 오셔도 될까요?
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그럼 오십시오. 아이고, 이분은 오면 대박이네. 그러면 완전 행운하네, 행운아.
이분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제... 근데 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정도 사장님. 해줄 수 있어. 이렇게까지 메일을 많이 매주 보내는데.
야, 그럼 이분은 만약에 야
행운하지, 행운아.
아직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것이 기다리고
와...
있습니다.
행운하네.
어디 팬이든 상관없는. 와, 대단하시고.
그래요.
린지성 선수는 지금 이제 국내 에이전트를 선임하고 국내 에이전트께서 이제 각 구단들을 접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내 에이전트는 누구세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아, 모르는.
예. 그런데 팀들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그리고 린지성 선수 포지션 이제 유격수 보고 뭐 내가 다른 포지션 좀 보고 뭐 이런 네. 스타일인데. 유격수 외국인 선수를 찾는 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대만 리그의 수준은 현장에서는 뭐 더블 A, 싱글 A와 더블 A 사이, 그러니까 2011년까지 쭉 이어진 그 승부 조작 파문 네. 때문에 팀 축소되고 이러면서 리그의 수준이 떨어진 부분들이 네. 좀 영향을 끼쳤고요.
편북한선도로에서 헤매던
김남희 아나운서가 왔는데 심지어 커피까지 들고 왔네요. 아.
그러니까 예전보다 대만 야구 확실히 죽은 거죠? 수준이.
네. 특히 2011년 그 승부조작 파문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야구의 평균 관중이 많이 줄었어요. 뭐 2013년 WBC에서 이제 2라운드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조금 부활하는 기미가 있긴 한데 네. 아직 프로리그의 수준은 90년대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 뭐 이런 평들이 나오고.
저는
대만 야구에서 린지성 선수는 어느 정도
최고 타자죠.
최고 타자.
대만 리그의 최고 타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오면 성공할 가능성을
해봐야 아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각 리그의 탑 클래스의 선수는 네. 다른 리그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기는 쉽지 않다.
네, 현재 우리 프로야구 팀들이 전력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고 다른 포지션의 외국인 타자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은 좀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이 선수가 지금 FA 신분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저도 그 주소 듣기로. 대만의 FA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상당한 금액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돈이면 네. 오히려 뭐 메이저나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 잡는 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 연봉뿐만이 아니고 팀에다가 줘야 할 돈.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적료 같은
거. 이적료. 250%를 뭐 줘야 된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아니, 대만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나.
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네, 그러니까. 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만 리그가 만약에 진짜 일본 야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조금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당연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프로에 있다가 방출되거나 혹은 프로에 못 간 선수들이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대만 리그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 그대로 대만에서의 탑 클래스가 모든 나라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만 야구라는 걸 되게 하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없지 않아 강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되게 깔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이상으로 얕보이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그것도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대만 야구 중에도 사실은 메이저리그가 성공한 선수들도 있죠.
있죠. 아우 그럼요.
누구 있을까요?
지금 FA로 아직 계약 안 하고 있지만 대박 계약이 확실한 첸웨인 선수,
진수.
네.
현재 현역 선수로는 그 선수가 제일 잘하고 있고.
첸웨인 선수는 작년 성적이 대강 어떻게 되죠?
첸웨인 15승 했나? 잠시만요.
15승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체내의 강점은 변화구의 각이 굉장히 좋아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제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화려한 각을 갖고 있는 변화구가 메이저리그에서 좀 더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커브라는 걸 던지게 되고 슬라이더를 던지게 된 것도 또 우리나라 타자들보다는 선구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조금만 각망 크면 벗어나도 방망이 따라 나온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각 큰 변화구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근히 던졌고 이제 체인지업을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서
정밀한 제구력.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게 좀 통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 커브로 이제 솔솔하게 한 번씩 써먹잖아요. 뭐 체인지업이 오늘 안 먹히는 날은 확실히 본인이 딱 버려버리고 커브로 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물론 커쇼의 영향도 컸죠. 옆에서 커쇼가 좀 가르쳐준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용병 얘기 나와서 궁금한 게 거의 우리는 뭐 메이저 혹은 뭐 트리플이나 더블 선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일본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다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구단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아, 일본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말고.
아니고, 그냥 일본 선수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일본 선수들이 꺼려 하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다카스 신고가 마지막이죠.
예, 예. 사실 가도쿠라에서 가도쿠라.
가도쿠라.
아, 가도쿠라가 다카스 신고가 더 마지막 아닌가?
다카스가 더 최근인 거 같아요.
제가 신고 있는 스파이크가 사실은 다카스 신고 선수가 쓰던 스파이크인데.
아, 그래요?
예. 그 신덩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어렵게 신고 있는데. 그 3대 리그를 다 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1급포 선수들이 와서 잘해줬고.
네네, 뭐.
이후에도 이런 선수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프런트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들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저도 얘기를 없지 않아 든 게 항상 죄송합니다. 늘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도 한일간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굉장히 그 팀은 곤란해하더라고요.
그 황목치승 선수만 해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아라키라는 성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가십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언제 SK 경기를 갔었는데 그때 뭔가 뭐 독도 문제인가 뭔가로 또 한번 시끄러웠는데 이 선수를 선발로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또 정치적 문제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도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 SK 팬들은 그렇다 쳐도 다른
타팀 팬들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올려서 MVP를 받을 상황에 놓였어.
네.
그런 상황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마케팅이니까 프로야구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성훈 기자님은 뭐 더 얹으실 얘기 없나요?
아, 전현희 선수는 작년에 16승 했고요. 네. 올해 11승 했고요.
11승밖에 못했어요? 네, 네.
방어율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잘 넣었어요. 3.34. 작년에 3.54.
굉장히 준수하네요.
뭐 흔히 말하는 네 가지 구종, 그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네 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로케이션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고, 똑같은 직구도 스피드 차이를 둬서 타자를 유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수죠.
용병 얘기 나왔으니까 나바로는 왜 재계약에 실패한 겁니까? 삼성에서 말하는 뭐 불성실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일단 나바로 선수가 여러 차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건 맞고요. 근데 그게 계약 불발의 주된 이유일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나올 거예요.
이성 기자님이 뭐 추정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용병 선수가 뭐 불성실 뭐 어떻게 벤치에서 어떻게 정말 불성실해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 제일 대표적인 예로 드는 건 이제 나바로 선수가 MVP에 올랐던 작년 한국 시리즈.
네.
그 마지막 경기 전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율훈련이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 당연히 결전을 앞두고 모든 선수가 나오는
우리나라 자율학습이랑 똑같은 거죠. 네. 가장 그렇게 자율적이지 않은 학습이 없어.
11시까지 조용히 붙여놓고
유일하게 결석한 선수가 나바로.
우리나라 문화랑 좀 다른
네. 사실 유진 감독께서 고생 많이 했어요. 다루고 얼레고 얼르고 고통치고 이러면서 2년 동안 정말
고통치고 어떻게 달랬을까.
진짜 달랬어요.
네. 어떻게 달려요?
어떻게?
진짜 진짜 좋게 표현을 하고 뭐 사주고,
사주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진짜 애기처럼 진짜, 이런 진짜 걸로 그랬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나바로 오늘 괜찮아? 네 괜찮아요. 막 이런 질문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정말 정말 아들처럼 되게
그 류준 감독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나바로를 2년 동안 문제 없이
데리고 갔다는 게.
데리고 갔다는 게.
근데 이제 유준일 감독도 얘기를 한번 하셨고. 네.
근데 경기 그냥 경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뛰던데.
아 경기도 아, 성실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네,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는 거야.
그냥 설렁설렁 뛰는 거예요.
네. 근데 잘하는 거야.
야구 자체를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선수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설렁설렁. 그러니까 뭐. 막 내야 땅볼 왔을 때 저는 노스텝으로 던지는 이루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일단 네. 일루까지 전력질주하지 않아요. 내야 땅볼이 났을 때
네.
내야 플라이가 났을 때도 네. 전력질주는 커녕 반도 안 간 채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네. 벌써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내야 땅볼 때도 뭐 자신의 어깨가 일단 나바로 어깨 좋잖아요. 네. 그냥 잡고 금박한 순간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던져준 게 아니라 그냥 세게 그냥 팔로만 던지고 그리고 공수 교체 시에 그냥 정말 제일 마지막에 설렁설렁 걸어 들어오고
이루순데 저 제일 늦게 들어가고
제일 늦게 들어가죠.
그럼 만일 지바에서 오퍼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계약이 불발됐을 때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딴 팀에서 우리 프로 딴 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뭐야 그럼?
그게 몇 년 못 들어가죠?
2년인가요?
2년인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2년인가 우리나라 팀에서 뛸 수가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불공정한 게 한두 개겠어요. 자, 김남희 아나운서 왔습니다. 자기 소개하세요.
네.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서부 간선도로에서 헤매던 초보 운전자 나미나미 김남희.
서부 간선도로는 맞아요,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건 야구보다 더 어려운 질문 같아요.
어제 즐거운 송년회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재밌는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어제 그냥 강아지랑 열심히 놀고.
아, 아빠예요. 축바예요. 축구 쪽에도 가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제 그.
아, 전 주어지는 일에 열심히. 네.
SNS 보니까 차범근 감독.
어, 감독님 매너 진짜 좋으세요.
원래 좋으시잖아요.
네. 네. 집이 진짜 좋던데요?
차범근 감독 집에서 송년했습니까?
네.
그게 집이 좋아서 매너가 좋아진 걸까요? 매너가 좋아서
그럴
집이 좋아진
있어.
걸까요?
집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아닙니다.
차범근 감독 원래 그 축구팀은 항상 그렇게. 항상 매년 연말에 이렇게 챙기시고.
네. 네. 보니까 그
류중일 감독님 집. 다 같이.
네.
류중일 감독님.
류중일 감독님 집에 가자고요 우리가.
류중일 감독님도 모르는데 류중일 감독님 집에 가도 될까요? 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집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차 의원님 정도면 우리는 김인식 감독님 집에 가야죠. 따지고 보면. 예.
아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은 이동영 작가네 집.
나 집들이 언제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집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가서 모여서. 거기 모여서 담배 피면서 집에다가 그 유리 박스를 만들어놨대 담배 피는 전용으로.
대박.
아 진짜요?
네.
뭐 샤워부스 같이 이렇게.
네,
그렇지 샤워부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풍기 씨.
예, 환풍기. 아. 딱 누르면 조명이 탁 켜지면서 환풍기가 쏘앙 돌아갑니다.
와 네. 클럽인데.
아 김한 선배님 클럽 네.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어 당황하지 않아?
왜 나는 그런 거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아니 클럽 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거기가 무슨?
아니 아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김남희 아나운서는 자주 가잖아요.
아니요 전 어떤 데인지 몰라서.
클럽 문화 왜 옛날에 강남.
맨날 취해서 가니까 어떤 데인지 모르지.
아, 안 가봤어요? 강남역 딥하우스 문화부터 시작 전 시작이 됐어요.
신천 오디세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무릇한 표정 짓는 거 봐.
원래 오디세이가 강남역에 있던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 전에 뭐라 말씀 좀 있었어. 해주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기사님.
강남역에 이제 원래 양대 산맥이 그 아시아와 아시아와 오디세이였는데
아, 저는 그 후세대네요.
오디세이는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술집인가요?
옛날에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나이트 얘기입니다. 나이트.
사실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그 형들하고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형들이 약간 저보다 이제 한 뭐 그래봐야
24살 이런 저지 입고 갔을 것 같은데.
저 반바지 입고 가고 쫓겨나고 막 이랬어요. 그때만 나이트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할 때라. 형들은 맨날 호텔 나이트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강남역 나이트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어...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후배를 데리고 강남역 나이트를 나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내 평생에 이제 군대 갔다 하면 못 가지 않겠니? 그러고 강남역 나이트를 갔는데 거기는 양주를 시켜 먹는 데가 아니더만요. 호텔 라이트는 무조건 양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맥주를 시키길래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다 맥주를 시켜 먹었죠. 35,000.
저는 뭐 돈텔 마마 줄리아나도 없고 전부 어디에 가도 있는 나이트 그런 거 생각도 몰라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재밌었어요.
제가 강릉 줄리아나 갔다 당황했던 적 있어요. 그 제가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제 걸어서 가는 여행을 갔어요. 네. 서울 걸어서 이제 서울에서 속초까지 6일 동안 걸려서 가가지고 가서 이제 숙소를 잡고 나이트를 갔는데 네. 돌잔치를 하고 있어 나이트에서.
줄리아나에서?
어. 우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대로 돌잔치요? 나와서 소주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당황스러운 곳이요.
김나연 아나운서 클럽 안 가요?
클럽요?
가면 간다 얘기하면 뭐 어때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아니요.
가죠.
아니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가잖아. 네. 잘 안 가요는 가잖아.
가봤지, 몇 번 가봤지. 네. 가봤는데 아, 제가 뭐. 춤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재능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네.
뭐 다들
뭐에 재능 있어요, 김나연 아나운서?
저요?
술.
음주 제조.
그렇구나.
아, 음주 제조. 그게 진짜 최고네.
아,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게 하나인데, 네. 나바라 선수는, 아, 삼성에서 이미 탈퇴를 시키지 않으면 다른 팀 이적이 가능합니다.
어, 이미 아. 탈퇴가 아니면요?
예, 네, 이미 탈퇴가 아니죠.
그런데 구태여 이미 탈퇴를 시킬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일부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 그러니까 팀에서 나갈 때 이미 탈퇴, 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계약 조항을 넣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임타를 시켰을 경우에 구단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죠?
딴 팀 못 가게 막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럼 불이익은 되게... 뭐가 있죠? 임타를 시켰을 경우에
어떤
구단의 불이익? 없죠.
구단 임타 시켰을 때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그 여론 가불이에요. 여론의 비난.
네네. 그게 진짜 가불이에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한창 때는 일단은 임의 탈퇴를 시키지 않아서 2년 동안 못 뛰게 했었죠.
그렇죠.
네. 그게 그냥 기본적이었었어요. 그리고 타 팀들도 다 이해하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에이전트들 외국인 선수들의 에이전트들이 문제 얘기를 많이 했죠.
저 지금 방금 김한 아나운서가 갑을이라고 했는데 가브리에요. 그래서 가브리 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당황했습니다. 아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나바로는 일본 쪽으로 가는 게 굳어진 건가요?
근데 지바로테가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에서 뛰던 이승엽이 좋았으니 삼성에서 뛰던 나바로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뭐 성적은 훌륭하긴 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뭐 나무랄 데 없죠 성적은.
국내 다른 팀들을 좀 봐야겠는데요. 움직임을
국내한테
다른 팀
한화
아니
나바로는 내야 다 뛸 수 있는 선수 아니에요?
원래 미국에서 주 포지션은 유격수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루수
이루수였으니 두산?
김태형
오재원 잡겠지.
정확한 건 김태형과 그리고 김성훈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막셨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유준일 감독 말고는 나바로를 챙길 수 있는 우리나라 감독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인군자세요. 유준일 감독이면 나바로 챙기는 거 옆에서 보면 정말 다른 애들은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애들 뭐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얼굴 그냥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나바로는 꼭 가서 말씀하시고 말 걸고 스트레칭 하는데 옆에서 자기가 스트레칭 도와주고 막 이랬었어요. 아. 야구장 가면
아들이
그렇게까지 데리고 갈 만큼 나바로가 좋은 선수일까요?
바뀌길 원했던 거죠.
예.
아니, 왜냐하면 훌륭한 선수 왜 그러냐면 다른 선수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면 감독이 쟤만 특별대우 쟤는 막 땡깡펴도 이러는데 그러려면 뭐 팀의 에이스처럼 막 160km 던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기에는 나바로가 사실 그 정도 선수는 전 아니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삼성의 다른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나바로가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실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아니,
거죠.
유준일 감독이 국내 선수였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또 만약에 국내 선수를 그렇게 했으면 다른 선수들이 좀 그럴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 아 용병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국내 선수였으면 거기까지 오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대학 야구 때 뭐 이미 망가졌을 것 같아요.
소문나서 프로 지명 못 받았겠죠. 네.
그 반대로 유준일 감독이 계속 오냐 오냐 해줘서 계속해서 버릇 없으신 거 아닐까?
갈래기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호통도 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르고 뺨치고 해요.
얼르고 뺨치고.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서 오늘 본격적인 코너 핫스터프 소문과 진상 김환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성훈의 세이버 매트릭스 코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핫스터프 코너는요 지금부터 이제 내년 시즌 전망을 팀별로 한 팀씩 해도 이게 8주간 할 수, 아니, 10주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두 달 반이에요.
우와. 그렇구나.
한, 그, 고만한 시간 쭉 가니까.
이거 되게 재밌겠다.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한 팀씩 그래서 오늘은 두산을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몇 시쯤 됐죠? 이성훈 기자님이
11시 4분입니다.
일단 그럼 이성훈의 세이버 매트릭스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하죠. 네네네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얼마 전에 그 취재 파일로 썼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 김현수 선수 오늘 네. 계약도 하고 있으니까. 김현수란 타자는 뭘 잘하나. 네.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잘 하는데.
컨택.
그렇죠. 컨택 좋죠. 근데 김현수 숫자로 봤을 때 김현수 선수에게 가장 특이한 부분은 네. 다른 선수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은 이 참을성과 공격성을 겸비했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많은 타자들은 둘 중에 한쪽으로 쏠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요. 참을성이 많은 타자들은 본인만의 존을 다른 타자들보다 조금 좁게 설정을 해서 네. 공을 까다롭게 고르고 네. 그래서 볼넷이 많고 네. 대신
루킹 삼진이 많고
루킹 스트라이크도 많고 네. 왜 저걸 안 치지? 네. 라고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경향을 보이는 선수들이 1군이 있고 네. 또 다른 군은 굉장히 적극적인 존을 넓게 설정하고 어지간한 치기 좋은 공은 치는 타자들.
손아섭
그렇죠. 네. 소위 말하면 이제 배드볼 히터라고 네. 불리는 네. 보통의 타자들은 이 양쪽의 경향 중에 한쪽으로 쏠리게 마련인데 김현수는 그 둘을 겸비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김현수 외에 또 그런 선수가 있었나요?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릴 텐데
장혜조
그렇죠.
장혜조
올 시즌에 그쵸. 이 국내 프로야구의 볼넷 비율 톱10을 보면 김현 선수가 16%로 4위거든요. 네. 김태균 선수가 18.7%로 1위고 최준석, 테임즈, 뭐 최진행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이 톱10 중에 타석당 투구수가 리그 평균보다 적은 선수는 김현수 한 명밖에 없어요.
아, 한 명이에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타석당 투구수가 4개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평균은 3.91개인데 볼넷 비율 톱10에 오른 선수들 중에 김현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4개가 넘어요. 당연한 거죠. 네. 볼넷을 많이 고르다 보면 타석당 투구수가 늘어나는 게 네. 당연한 건데 김현수는 타석당 투구수가 3.7개 200타석 이상 들어선 타자 110명 가운데 12번째로 적어요. 오히려 타석당 투구수가 한국에서 가장 적은 타자 중 한 명이었다. 그 이유는 루킹 스트라이크를 거의 기록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그냥 보내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죠.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이 12.8%로 리그에서 나성범 이대영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이런 성향을 가진 타자는 한국에서 3명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볼넷 비율과 낮은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 이 두 가지를 겸비한 타자는 3명인데 테임즈, 박병호, 김현수.
박병호도 거기에 들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박병호 선수는 왠지 삼진을 뻥뻥 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자기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삼진 팀에서 4번 타자한테 원하는 건 그 삼진을 당하더라도 칠 때 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특히 올 시즌에 삼진을, 굉장히 네. 적성이 네, 강해졌죠.
맞아요.
강해졌죠.
삼진을 안 무서워.
왠지 박풍기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는 박병호 선수가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네, 봐요. 네. 메이저를 가는데.
저도 계속합니다.
네.
박병호 선수는 박병호와 김현수가 다른 건 두 선수 모두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낮은데 박병호 선수는 헛스윙 비율은 되게 높아요.
좋은 거죠.
네. 김현수 선수는 헛스윙 비율이 6%대.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헛스윙 비율이 낮은 축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현수 선수에 대해서 뭐 저는 데이터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미지인데 컨택이 일단 뭐 프로야구 올타임으로 넘버원이다. 그리고 선관이 탁월하게 좋다.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김현수 선수가 손해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컨택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타면 노리고 치는 거잖아요. 딱 몸에 붙여서 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컨택이 좋은 타자다 보니까 왜 되게 유연하게 갑자기 볼이 떨어져도 맞춰서 나갈 수 있으니까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만의 이걸 못해서 그 김현수 선수가 몇 년 전부터 장타에 홈런에 욕심을 냈던 그러니까 확연히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2011년, 12년
네네 그때 네. 완전하게 실패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저는 김현수 선수가 오히려 컨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맞춰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실구장이 아니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0개는
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네. 네.
매년 근데 김현수는 잠실구장이 아니면 20개는 훨씬 더 넘어가는 30개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홈런 개수는 맞죠. 잠실야구장만 아니었다면.
그래서 사실 이번 이제 볼티모어에 입단해서 김현수 선수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캠든 야드 그때 말씀드린.
네네.
굉장히 좌타자에게 친화적인.
파커 팩터가.
예. 구장이라 성적 네. 하락폭. 아니, 한국에 있을 때보다 성적이 하락하긴 하겠지만 하락폭이 네. 줄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적다.
저 그 ESPN에서
네네.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네네.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하는 게 부끄러워?
너 말에는 다 집중해.
아니 제가 말하면 아니, 기사를 읽었는데 기자님 네. 김현수 선수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OPS라고 네. 안 하고 걔네는 OBP라고 하더라고요.
OBP는 온베이스 퍼센티지 네. 출루율.
네, 그렇죠. 온베이스 퍼센티지인데 그거가 김현수가 한국 리그에서 4할 6미였는데 네. 그 볼티모어 평균이 3할 7리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높게 봤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한국 리그에서 한 거랑 그쪽 리그에서 한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메이저로 가면 그 모든 수치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수의 통산 출루율이 4할이 넘는데 떨어져봤자 3할 5푼인 근처일 거거든요. 아마.
곱하기 0.8을 해도 충분히 예. 높다는 거죠. 예.
강정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번 시즌이 3할 5푼 5리였어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현 선수는 강정호 선수보다 출루율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향들 때문에.
강정호 선수는 몸에 맞는 볼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번 시즌에. 김현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석에 좀 붙는 스타일이죠. 네. 김현수.
붙죠. 예.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몸도 큰데 타석이 붙어요. 박병호는 바깥쪽 오는 거를 퉁 밀어쳐서 홈런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넓게 스탠스를 가져가는데 김현수는 참 잘 붙어요. 근데 몸 쪽에 허리 돌아가는 그 스피드도 엄청 나거든요. 저는 김현수 선수의 몸 쪽에 약하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본인도 자신 있으니까 붙겠죠. 네, 일부러 홈플레이트 쪽으로 좀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쪽으로 붙는 타자, 그러니까 김한 아나운서는 투수였으니까 네. 그런 타자들이 까다로운가 아니면 떨어지는 타자들이 까다로운가요?
떨어져 있는 타자들이 다루기 쉽죠. 왜냐하면은 몸 쪽이랄, 그러니까 딱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김현수 같은 타자가 그 홈플레이트 쪽으로 붙어 있다 그러면은 네. 바깥쪽을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스윙하는 궤도상 네. 우리는 연습 스윙을 할 때나 자기가 타격에 들어갔을 때도 한가운데 공에 오는 스윙 궤도가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실투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몸쪽 스윙을 따로 한다든지 바깥쪽 스윙을 따로 하진 않아요.
네.
모든 선수들은 야구 네. 스윙을 연습을 할 때. 네. 그렇다면은 이 공을 던져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바깥쪽을 잘 던지는 사람들은 이 한가운데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좀 붙는 거죠. 홈플레이트 쪽으로. 근데 이제 몸 쪽에 붙는 타자들은 대부분 습성이 몸 쪽이 좀 약하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투수 입장에서. 네. 그래서 몸 쪽을 더욱더 과감하게 던지려고 하지만 살짝 실투가 나오면 바로 몸에 맞는 볼이 나오니까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밖에 떨어져 있는 타자들은 오히려 바깥쪽을 공략을 하다가 몸쪽 들어가고 몸쪽 들어가다 바깥쪽 이렇게 시선 처리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좀 이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기죠. 자신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자가 어떻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수의 입장으로서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던지기 편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타이밍 싸움이기도 하지만 바깥쪽 몸쪽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시선 처리를 분산시키느냐인데 딱 달라붙어 있는 타자한테 이 분산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아래 폭만 커지지 양 사이드가 커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딱 붙어있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언더핸드 투수들한테 완전 붙어있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타자 박스를 거의 그 라인 지우듯이 해서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네. 이 몸쪽으로 던지는 위협구라고 할 만한 공들이 이제 그런 데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투수들이 그만큼 짜증이 난다고.
그럼요.
붙어있는 네. 선수가 나오는 거.
그러면은 키 작은 선수랑 키 큰 선수한테 던질 때 어느 선수가 던지기가 편해요? 피자관은 왜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좁아서 던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당연히 키 큰 타자가 조금 더 여러 가지의 구종으로 편안하게 던질 수 있죠. 키 작은 타자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냥 딱 쉽게 생각하면 그냥 눈높이에 맞는 타자들이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볼 없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투수들이 지금도 포수들 서서 잡았는데 애들이 스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만큼 눈높이라는 공에 오는 거에 굉장히 방망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 큰 타자들이 나왔을 때 조금 낮게 던지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네. 마운드는 높아질수록 던지기가 편한 거겠죠.
당연하죠. 높아질수록 편하죠.
그게 그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오늘 엄청 마운드가 민감해요. 높은데?
그거는 나의 자존심과 같이 느껴져요.
아, 예를 들면은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TV에서 보면은 네. 그 돈 세는 일이라는 은행원들이 딱 나는데 딱 잡은 다음에 한 두 장 모자란데 그럼 딱 세보면 98장인 거야.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초밥 왜 초밥 장인들도 딱 보면 103할? 딱 103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투수들도 그런 식으로 마운드 딱 쓰면 오늘은 한 2mm 높은데 뭐 이런 걸 느껴지나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 이미 다 알고 있죠. 각 구단 그 야구장에 그 마운드가 높다 낮다를 정확하게 다들 알고 있죠. 마운드에 올라가 보면. 근데 낮으면 확실히 조금 뭔가 좀 불리한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150km로 던지는 투수가 있다면 170대와 키가 170cm와 네. 그리고 185, 190cm하고 완전 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투구의 각도가 처음에는 완전 오버드로우였는데 네. 점점 쓰리쿼터로 내려오면서 이제 각이 밋밋해진다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팔 떨어지는 건 그냥 힘 떨어져서요. 딱! 그냥 자기 힘이 떨어져서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우람 선수가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봐서 내년 시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SK 투수들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람이 팔이 많이 떨어졌네.
그런 것도 그게 뭐 통계가 있나요? 팔 떨어지는 각도랑
네, 다 측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우람 선수 김한아 선수 얘기한 것처럼 네.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낮아졌고 네. 그 원래 좀 낮은 그 정통 네. 오버핸드 투수들 치고는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우람 선수가 왜 저공을 못 칠까라고 이제 팬들이 궁금해하는 투수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정우람 투수의 비밀은 뭘까 중에 이 낮은 릴리스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타자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네. 근데 이 시즌 특히 6월 이후로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서 뭔가 구위 저하 혹은 뭐 약간 피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죠.
뭐 나중에 어차피 한화 편을 다룰 때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한화는 내년에 결국 불펜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 점점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불펜 보강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구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작년에 워낙 2이닝 소화를 많이 해서 구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서 자 그러면 내년 시즌 전망 두산부터 해보죠. 두산 내년 시즌의 강점 약점 위기 기회 네 개로 나눠서 SWOT
예, 이건 강점 안 보고 약점밖에 안 보이는데
약점은 뭐예요?
일단은 사실은
약점 뭐가 있어요?
보통 한 번 우승을 한 팀은 네. 그 뒤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힘내서 바짝 하니까. 네. 그래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 해태 왕조 있을 때, 네. 이번 삼성 왕조 있을 때 두 번 빼고는 연속 우승이 거의 없고 자꾸 함부로 상하고 그다음 바로 성적이 추락했었거든요.
기업 그 상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상장이란 건 한 번밖에 못 해먹는 거잖아요. 자기 주식을 팔아먹을 기회라는 게 한 번밖에 없어서 그 전에 최대한 실적이 그렇죠. 좋아야 가능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이빨 빼는 거야. 그러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업이. 안 그런 기업도 가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구팀도 우승이라는 거는 막 미래의 그 전력들을 막 끌어다가 빼먹어야, 곶감 빼먹든 빼먹어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음 시즌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네. 또 일단은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수 선수가 빠졌다는 거. 네.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김현수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으로
박건으로 그냥.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타선을 보면 네. 이제는 장타를 한방 나오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산 라인에 용병이 네. 용병은 물론 네, 들어오겠지만 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뭐 지금 뭐 이 기자님께서 오재원 잡을 확률 높다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모 기업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아마 쓰지를 못할 거예요. 쓰고 싶어도 오징어를 많은 돈을 주고 잡는 순간 난리가 여론에서 난리가 날 거거든요. 뻔히 알기 때문에.
일단 두산 직원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 게시판에 막 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이미 올라왔어요. 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또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아니, 이성 기자님. 저는 오재원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팀에서 1루수가 웬만한 게 다 있고 또 오재원 선수가 그렇게 1루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 그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소문은 이거였거든요. 오재원 선수가 이제 LG로 갈 게 유력해지면서 고영민 선수가 이렇게 길을 확 펴려고 했는데 야 너는 그건 아니야 해가지고 기가 다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네. 누구라고 얘기를 누구를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고 이제 얘기 못하죠. 두산 이제 그 선수한테 얘기 들은 건데 네. 일단 오재원 선수가 그 어쨌든 원했던 금액과 두산에 원했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작년에 이제 우승할 때 캡틴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오재원을 두산은 항상 조금 좋아했었기 때문에 두산에 남고 싶었지만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두산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LG로 가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LG에서도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되게 고민이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한 거는 이제 고영민 선수가 네. 일단 어쨌든 우측 라인이잖아요. 고영민과 오재원은 그러니까 두산
네,
이 항상 예, 네. 네. 항상 두산은 용병을 잘 못 뽑았기 때문에 우주 이후로 그래서 고영민 선수가 그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금액을 제시했는데 너마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거기까지 딱 들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 안고 가는 게 부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팀에서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오식빵이라고 하지만
되게 글에 썼어요. 사실 그 마케팅이라는 문화가 어쨌든 프로야구 크기 때문에 네, 오재원 그러니까. 선수가 다른 데를 갈 수 없다라는 것도 그 본인도 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두산과 선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오재원 선수가 그만큼 야구를 본인이 야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쉬웠는데 프리미어 12에서 그걸 보여줘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다른 팀에서도 이제는 오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뭐 근데 또 그 내년 시즌에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테고 네. 그럼 대중들은 벌써 그 프리미엄 잊어버렸어 그때는. 그럼 또 비난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더그아웃에서 봤던 선수들 중에 네. 정말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던 탑3 안에 오재원 선수가 들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준 선수 탑3야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막 가서 정말, 말 걸고
아니 말 먼저 걸고 이런 건 아닌데 저 이제 막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솔직히 저도 눈치가 보여요. 이제 선배들 눈치부터 시작해서 뭐 구단 눈치도 다 봐야 되고 뭐 가서 취재를 막 계속 조심스럽게 가서 물어보는데 정말 친절하게 아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라고 딱 자기 시간 연습 끝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딱 그냥 다 대답해주고
네가 마음에 든 거지.
그건 아니고요.
네가 대답해줬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훈이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나나 기능력이 있었어 봐.
아니야. 진짜 정말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두산 그 내년에 그럼 좋은 점 하나도 없나?
저는 뭐 그냥 꼭 꼽으면은 네. 두산에 항상 그 염원이었던 마무리를 이제 장착했다. 2연승이 이제 마무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이제 한다면. 그리고 두산의 지금의 약간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이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승은 네. 연속해서 몇 번 해야 진짜 최강자라는 느낌을 네. 심어줬어요. 그래서 두산 선수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자기네가 올 시즌 우승은 했지만 최강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가 아, 우리가 진짜 우승을 했구나라는 거에 아직도 100% 확답하면서 믿지 않아요. 내년에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최강자고 내후년에도 해야지 최강자라는 거를 삼성이 되게 보여줘가지고 막 그,
정규 시즌 우승도 아니었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만하거나 혹은 뭐 조금 우리는 역시 잘해라는 생각의 마인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지금 두산 베어스가 생각되거든요.
저는 사실 타격에 있어서의 위기보다도 네. 투수들이 리퍼트를 제외하고 나면 네. 믿을만한 선발. 사실 유희관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통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운데 몰리면 통타니까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정말로 0.1만큼만 떨어져도 네. 통타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막판에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네. 시즌 초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이게 165 던지던 선수가 162 던지는 거랑 139 던지는 선수가 135 던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볼 끝이 정말 이만큼만 밋밋해져도 유희관 선수가 통타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볼 때 네. 투수 쪽에 오히려 더 위기가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니퍼트와 어쨌든 니퍼트가 이제 풀시즌을 다 돌릴 수 있고 장원준이 있고 네. 그리고 유희관이 진짜 잘해서 10승 해준다면 3, 선발까지는 일단 가능한 건데 네. 4, 5선발이 이현호하고 진야곱으로 이어진다. 네. 그러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 건 사실 있죠. 최강팀이라고 하는 선발진이 구성되지는 않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산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세 선발이 막아준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 올라가서 해서 두산의 진짜 최악이었던 네. 진필중 다음에 없었던 네. 김경원 진필중 다음에 없었던 네. 이현승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스 시즌에도 보여줬던 그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뭐 한 4위 안에는 5위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투수 쪽에서 선발 자원으로 용병 하나를 네. 뭐 그
그쵸,
어느 정도만 그 데리고 와도 그러면 4선발
두산의 용병의 네. 그 정말
악연
안 보이는 정말
아니, 매해 실패해요. 사실
매해 실패하는
그러니까 리오스 뭐 리오스는 약이긴 하지만 리오스 리퍼트 이렇게 굵직굵직한 우즈 막 이러니까 두산이 굉장히 용병 선발을 잘하는 팀이다라는 인상이 있지만 그런 선수를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없죠. 계속 그냥 대실패를 거듭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리퍼트가 있으니까 네. 나머지는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것이지. 네. 특히 두산은 그동안 실패 사례를 봤을 때.
네.
이게 스카우터의 문제인가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 안목인 것 같아요.
네, 스카우터가 이렇게 몇 명 선발을 해도 어차피 최종 권한은.
근데 우리나라의 그 스카우트들이 열심히 알아보는 건 사실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안에 과학적인 분석은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또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있죠.
리퍼트가 190대의 네. 투수가 와서 잘 던지니까 네. 어느 순간 모든 투수들이 190이 넘어.
네.
외국인 투수들이 네. 삼성도 뭐 누구도 다 190이 넘는 투수를 데리고 오고 갑자기 최근에는 강속구 벤데널크와 뭐 이런 친구들 때문에 강속구 투수가 최고다해서 강속구 투수들이 또 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장에 뛰는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위에 있는 사람도 이런 거예요. 그 왜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우리도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냐고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네. 예를 들면 니퍼트가 잘 던져요.
네.
그럼 우리도 니퍼트 같은 애 못 데리고 와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니퍼트처럼 잘 던지는 선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패하면 끝이니까 예를 들면 네. 니퍼트가 190인데 170인데 잘 던지는 선수를 고르면 얘가 잘 던지면 다행인데 못 던지면 다 오롯이 자기 책임이 되잖아요. 근데 니퍼트하고 외형이 비슷한 선수를 데리고 와요. 예를 들면 구속이나 네. 키나 이런 게 비슷한 선수를 데리고 오면 아니 그때 니퍼트 같은 선수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니퍼트 같은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 본인의 책임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는 책임져야 될 게 성적에 대해 책임진다기보다는 본인이 오너의 명령을
맞아요.
혹은 의사결정권자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에 대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유행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모바일 게임들이 보면은
네.
남자 빅모델들 광고가 되게 많아요. 뭐 차승원, 네. 이병헌, 네. 뭐 장동건. 네.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가 뭐 딱 성공을 나오면 아 걔네 그 광고에서 성공했는데 우리도 좀 해보지 라든지 아니면 밑에서 그런 식으로 올려서 펌프질을 하다 보면 모든 광고가 천편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 구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은 투수 용병에는 투수와 저는 박건우도 물론 좋아요.
네.
근데 박건우 좋지만 풀시즌을 생각했을 때 외야 용병? 이 정도면은 외야 용병이 진짜 대박이 나거나 투수가 하나 대박이 나면 왜냐면 내야는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오재원을 잡는다 가정하면 네. 네. 그리고 오재원을 잡는다 가정 못해도 어쨌든 화수분의
뭐 허경민이나
뭐. 최주환이나 네. 네. 뭐 그리고 이원석도 이제 돌아오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딱 그러면은
경찰청가 있죠.
지금. 네네네. 네. 그러면 딱 구성이 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용병은 뭐. 돈 많이 주고 좋은 선수 데려오면 되지. 문제는 돈을 안 쓰고 좋은 데 데리고 올라니까 이제 옥석을 고르는 문제인데.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렇죠. 근데 지금 두산은 네. 용병에다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야,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말 있으면 또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산 프런트에서 어떻게 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병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한다는 네. 그런 확률 좀 낮지 않을까?
혼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번에 두산이 이제 정리해고를 대규모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연봉을 한 5천만 원이라 치고 그냥 신입 사원들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평균 연봉을 5천만 원이라 치고 5천만 원인데 한 20억 주고 선수를 데리고 연봉 20억 주고 그러면 그게 40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니네가 이 40명보다 저 야구 선수 한 명 그 야구는 돈도 못 버는데 이럴 수 있냐?
분명히 얘기 나오지.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요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해고를 쉽게 하면 어떻게 청년이 고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고를 쉽게 해서 청년 고용을 잘하자. 그런 분위기하에서 용병을 10억, 20억씩 주고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사실 두산 회장이 그 처음에는 1, 2년차까지 다 해고했다가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욕 먹고 나서
욕 먹고 나서 그러니까 여론을 본 거야. 네네. 처음부터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여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여론은 자꾸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재원 선수도 사실 저는 못 잡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FA 시장에 형성된 몸값이랑 두산이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랑 너무 FA에서 오재원 선수급을 생각하면은 무조건 50억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 50억 이상은 받아야 한 3, 4년에 50억. 네. 두산이 그거를 집행하고 욕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욕을 먹는 거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타구단이 데려갈 구단이 없어도 굉장히 두산이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그런 방법은 있겠죠. 계약금액을 되게 터무니없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명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그 방법밖에 없죠 사실.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에이 저게 말이 되냐라고 네.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막 10억에 사인했다 하고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사실상. 네.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남희 아나운서는 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두산 구단.
외국인 타자가.
외국인 타자를 잘 데꿔야 된다?
네, 근데 그때 지난 시즌도 로메로 선수 데리고 올 때도 두산팀 분위기 자체가 오재원 선수도 있고 뭐 홍성은 선수도 있고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우리 외국인 타자는 조금 내성적이어도 괜찮다 라고 로메로 선수를 데리고 온 거였는데 사실 그게 성향이 있잖아요. 좀 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응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로메로 선수가?
네.
얌전한 스타일.
내성적인 성격이래요. 네.
야구는 어떻게 내성적인 성격이랑 외향적인 성격이랑 구분하면 네. 어떤 쪽이 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전 좀 외향적인 성격이 잘할 거라고.
저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내성적인 쪽에 가깝거든요. 아무랑 얘기도 잘 안 하고 네,
내성적이죠.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자기 거에만 전념해서 깊이 자기 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선수고 네. 어떤 선수는 유쾌하고 껄껄껄하고 웃어서 잘하는 선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케바케 그 선수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구단에 아니면 그 감독에 이런 거랑 이제 맞물려 떨어져서 케바케로 벌어지는 일이지 어떤 선수가 잘한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있겠죠.
승부욕과
욕심. 자신감.
네, 자신감.
내성적이어도 자신감에 가득한. 난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야구를 잠깐 할 때 대학교 4학년 애가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롯데의 지명 2차 7순이었는데 얘가 4학년 때 롯데에서 그냥 지명을 풀어버린 거예요. 걔가 이제 그날 이제 롯데에서 지명을 풀어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으니까 화나 술을 사줘서 술을 먹는데 얘가 이제 딱 얘기하는 게 그랬었어요. 얘 되게 내성적인 애인데 야구를 잘했거든요. 휘문고등학교 네. 3학년 때까지 4번 네. 치고 그때 네. 당시에 지금의 이제 롯데, 두산 뭐 네. 있었던 정재훈의 배터리였고 네. 경희대학교에서도 2학년 때부터 4번을 쳤는데 3학년 이제 말에
갔잖아요. 2학년인데 4번을 칠 수도 있어요.
2학년에 4번이 쳤는데 3학년 말에 롯데에서 이제 계약을 끊어버렸어요. 네. 고졸 이제 받았는데 우선 지명까지는 아니고 2차 7순위로 받았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술을 취해갖고 딱 한마디 한 게 야구는 진짜 못된 놈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우린 너무 착한 것 같아.
근데 그건 다 인생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딱 얘기한 게 내성적인 거고 외향적인 거고 상관없이 정말 약간 승부욕이 정말 유별 났던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조금만 얍삽해지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못된 놈들이 잘 사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놈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넌 못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너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저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두산 관계자한테 연락을 네. 취해서 알아봤더니 네. 오늘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 차례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연휴는 쉬고 연휴 끝나고 오재원 선수랑 미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김남이 빨대야 이거?
그러다가 오늘 발표나면 세대는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 왜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일을 하면서 되게 배신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 있었냐면은 네. 그 모 아나운서가 모 아나운서가 이제 저랑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사람의 결혼 소식을 일간 스포츠에서 처음 본 거야.
아 그래요?
아니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 인터뷰라도 했으면 그 기사 뜨기 전에 이런 기사 뜰 거라고 얘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PD인데
뭐 저는 조연출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분의 결혼식에 팀이 아무도 안 갔어요. 다들 멘붕인 거야. 왜냐하면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다음 주에 당장 뭐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일간 스포츠를 보고 알았으니 우리는 지금 당장 MC가 빵꾸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결혼식에 안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하여튼 네, 다시 자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했지?
김남희의 두산 빨대.
그래. 아~ 거기서 어디까지 하구나.
야 근데 그게 네.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도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 캐릭터 잡자고. 너 뒤통수 맞는 캐릭터서 여기저기 빨대를 꽂은 다음에 뒤통수를 계속 맞는 캐릭터로 잡자고.
아 진짜 왜냐면 그 아 이제 뭐 나중에 뭐 이게 빨대든 아니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오늘이 이제 24일인데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럼 이거 진짜 음악이다.
아니 근데 그게 또 맞을 수는 있는
거지. 그게 또 맞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난 남이가 선수들 만나서 이렇게 빨대 꼽는 것보다 선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프런트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거기는 사실은 나쁜 소문이 날 염려 없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은 나쁜 소문인데 그런 건 나쁜 소문이 안 나잖아.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서 야구 얘기하고 야구 배우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김남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 야구를 배워야 되는 단계니까 네네.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 그런 분들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야구를 많이 배운다는 거지. 선수들하고 다녀봐야 가십이나 듣지 뭐 야구를 어떻게 배워요.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배울 게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나쁜 소문 나게 하시고 빨대 많이 꽂으세요.
좋았습니다. 이번 빨대. 아 오늘 우리 청취자들이 오랜만에 남이 김남이 하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빨대 좋아.
근데, 아니야 또 좀 이따가
근데 오늘 개야.
근데 개야.
24일 개야. 딱 개야.
뒤통수 전문. 그래갖고
뒤통수지 뭐.
짤방 이거 만들어지고 뒤통수 이렇게 약간 서련이에다가 그 합성해가지고.
근데 사실 아까 이 기자님도 나가면서 오늘 결론 날까 이렇게 하면서 나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결론 안 나면 남이의 승리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김남이.
야 이성훈을 이긴 김남이.
그렇지.
땀되네요.
여기서 소문과 진상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소문과 진상 읽어주세요.
김윤경님이 보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두산 때문에 야구를 보고 두산 선수들밖에 모르는 두산빠입니다. 허경민 인터뷰 때문에 처음 모니보를 알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1회부터 쭉 듣고 있어요. 벌써 거의 다 들었는데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산빠로서 마리텔의 유희관이 나와서 라디오스타 녹화한다고 했었는데 소문에 엎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때 라디오스타에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유희관, 정수빈, 홍성은이었는데 왜 때문일까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김남이가 또 빨대를 꽂았더라고.
아 그래 이것도 빨대 꽂았어?
아, 어제 바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오늘은 바꿔요. 김남이의 빨대.
김빨대.
아 이거 제가 그 뭐지 샵에서 희관 오빠를 만났는데
샵이란 건 헤어샵.
네 메이크업 샵에서
아니, 유희관 선수 요새 헤어샵까지
그래요?
그게 뭐 이렇게 만진 헤어도 아닌데 약간 이동영 헤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신경 되게 많이 써요.
유희관 헤어 엄청 신경 쓰죠.
차라리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일 애처로운 게 늘 그거잖아요. 막 쉬는 시간까지 공부하는데 성적 잘 안 나오는 애들 이런 애 애처롭잖아. 유희관 약간 헤어스타일 보면서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모든 야구 선수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꾸민다고 노력을 해요.
아니 그게 더 애처롭다니까.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의 옷 보면은 평상복 입었을 때 유니폼 입었을 때 말고 평상복 입었을 때 보면 신경 썼다는 티가 확 나잖아.
그쵸.
그게 없어 보이는 거야. 그냥 대충 걸친 듯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신경 쓴 거야. 아니, 나는 진짜로 대충 걸친 거고 대충 그러니까 걸친 느낌이
그런 거죠.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에 왜 그런 만화가 있었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왔는데 군인들끼리만 알아보는 거죠. 석줄 잡았다. 넉줄 잡았다. 이거 제 광바. 막 이러는데 일반인들은 다 그냥
군 준비. 아, 쟤는
그냥,
군인.
그냥 아우 군인. 뭐야 이런 거죠. 선수들은 근데 막 되게 막 자기 머리 헤어스타일링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그래요. 막 신경 써가지고 아 나 군인 티 안 나는 것 같다. 나 너무 민간인 같지 않냐 이러고 나오는데 딱 보면 군인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서건창 선수 만나서 좋았던 건 서건창 선수는 실제로도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서건창 선수는 그렇지.
허경민 선수는 신경 썼어요?
쓴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요?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그냥 팀 칼라. 팀 칼라. 두산은 좀 이렇게 서로 선수들끼리 막 재밌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허경민 선수는 약간 인터뷰 오는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헤어나 이런 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인데
아, 그러니까 설렜어. 자기 첫 방송이니까 설레서 막 이거 그러니까 저 한 그런 느낌이
인터뷰 오는 운동선수 느낌이었는데 서건창 선수는 진짜로 그냥 운동하다 온 느낌으로 왔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골든글러브 시상식 그 전에 만났는데 네. 오빠 요새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 연예인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 자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마리텔도 아, 마리텔이란다 그 아, 라스도 못 나갔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바빠? 골프도 간다고 골프 해외 출장 출장까지 아니고 해외 아, 촬영
경기하러
로케 간다고.
네.
네. 그것 때문에 마리 그 라스 못 갔다고.
재미나.
그것 때문에 못 갔대요?
응.
아 그래요?
여자친구. 해외...
아니 아니 그냥 그것 때문에 못 갔나 해서. 아 왜냐면 그 노경훈도 거기 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우리 술 먹을 때도 오라고 그랬는데 그 거기가 있었어요. 괌.
네, 그러니까 거기 괌. 그 같이 갔잖아요.
약간 자선 행사처럼 이제 여자 골프 선수들과 네네. 남자 야구 선수들. 근데 되게 많이 갔더라고. 이호준 선수도 가고 서재영 선수도 가고 해서 이렇게 간 그 행사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또 뭐 재밌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재밌는 건 없구나.
재미없어요. 그냥 바빠서 단순 바빠서. 뭐 정말 재밌게 만들려면 아 홍성은과 정수빈과 유희관 선수가 사이가 안 좋았다. 불화설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만.
아니지. 정수빈과 사귀던 여자를 유희관이 뺏었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유희관 선수랑 사귀던 아니, 여자 친구를 정수빈이 뺏었지.
아니 그러면 너무 예상 가능하잖아. 어? 아니 누가 봐도 유희관이 사귀던 여자 정수빈이 뺏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니 지금 이분이 제 생각에 허경민 선수도 좋아하지만 정수빈 선수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수빈 선수, 두산 선수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선수가 누굴까요?
아, 그럼
정수빈.
정수빈이 여자 선수들한테, 여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유희관 때문에 라디오 스타가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유희관이 없었다면, 정수빈, 홍성은에 누구 한 명을 더 그러니까. 얹혀서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예
안 갔어요?
네? 나머지도 다 갔나 보지 뭐.
봉사했죠.
아니요. 홍성은하고 정수빈은, 그, 김재욱 결혼식에서 봤으니까, 노경은 김재우 결혼식에 못 온다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 괌 그것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근데 결혼식에서 봤으니까 이 둘 빼고 한 명을 더 섞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유희관의 인지도가 대단한 거네요. 유희관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 스타는 그냥 엎어진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누구를 낄 수도 없었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송국 사정으로 걔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키만이 네. 만났다고 주장한 사람들 뭐 만난 사람 있나? 그 사이에
네,
3주간?
네, 예.
아까 얘기한 거 말고는 없나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코너 김남희의 나도 야구 알거든요.
아, 저 진짜 이거 지금 할수록 자꾸 아이디어가 고갈돼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내요.
쉬었자.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번 주 뭐 할까요? 이렇게. 약간 리포터식으로 돼봐요, 차라리.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레도 해봐. 네. 여기서 모레도 해보다가 잘 되면 딴 데 가서도 하는 거고 잘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네.
네. 네.
오늘은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야구 영화
야구 영화
준비했습니다.
야구 영화?
내추럴 이런 거 아니죠? 옛날 영화 메이저리그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거 불법 어둠의 경로에서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내추럴
어둠의 경로
아니 내추럴은 그 제가 네이버 엔스토어에서 이제 대여나 이렇게 다운을 받을 일도 없었던 없었고
너무 오래된 영화라
없었고 어젯밤에 정말 힘들게 새벽에 진짜 뒤지고 뒤져서 겨우 찾았는데 봤는데 하루가 걸린대요. 그래서 못 봤어요. 네이처럴을.
그래서 오늘 소개해 줄 건 뭡니까 그러면?
꿈의 구장이랑
꿈의 구장.
꿈의 구장이랑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는 모르는 영화인데?
뭐죠? 잘 모를 거예요.
여자 선수도.
정확해요, 선배. 맞아요, 맞아요. 모르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첫 번째 꿈의 구장은요.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이고요.
네.
89년도 작품. 그렇죠. 무려.
아,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저랑 나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본갑 친구. 이게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야구 영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야구를 소재로 한 것도 맞고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야구의 영화에 나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좀 야구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버지 얘기도 좀 아버지 네, 약간 그쵸. 감동도 나오고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간략히 줄거리를 네.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될지
잊지 마시고 본인이 네. 파라프레이즈 해서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하다 사진까지
아니 그거보다 칼라인세를 해서 칼라인세 그게 다른 점이야
야 이거 거의 이거 거의 그, 저 대학교 때 1학년 때죠. 네. 국어학번인데, 국어학번 네. 시절에 이제 선생님, 그 교수님한테 A를 받고 싶어서, 흑백이 아니라 칼라 프린터. 네.
선배 그거 알아요? 저희 프린트, 그 여대잖아요. 네. 저희 레포트 낼 때 앞에 향수 뿌려요.
아, 진짜로?
향수 뿌려요. 그리고 앞에 표지 애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심했다. 막 장식할 수 없어요. 막 표지 진짜 화려하게 하고, 리본 묶어서 막 내고, 막 향수 뿌려서 딱 이렇게.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워드가 일반적이 되기 시작한 첫 해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 중에 야 이거 손으로 써서 내면 안 된다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손으로 써서 내려는 선생님도
손으로 쓰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손으로 쓰라는 사람.
그런 시대였죠. 그때만 해도 워드가 특별한 기술인 거야.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은 그 워드 쳐주는 알바가 있었어요.
아,
워드를 못 치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도 아직 컴퓨터도 그쵸, 없잖아. 그쵸. 그러다 보면 워드를 쳐달라고 와가지고 장당 천 원 이렇게 해서 워드를 쳐서
저는 OHP 시대인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워드를 쳐서 호치키스로 이렇게 찝잖아요. 네. 구석에. 네. 근데 그거를 색종이로 그 발라. 네, 네.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이 기간을 왜 하나 싶었어 진짜.
찝힐까봐.
그걸 왜 하지 이랬는데. 아니,
군대에서는 뭐 온갖 그걸 다 하니까. 제가 군대에서 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건으로 꼽는 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상군사관학교 졸업식은 대통령이 다 가잖아요. 다 간단 말이야. 근데 해군 거기 진해 가면 한 소나무길이 한 2km 정도 쭉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네. 그러면 졸업식 때가 되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소나무 잎을 걸레로 다 닦아요.
군대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헬기 지나간다고 페인트칠 새로 하고 네. 뭐 이런 거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줄걸 소개시켜주십시오.
컬러 프린터를 네. 해온.
아, 되게 부끄럽다. 네. 여기서 이게 주인공이 이름이 레이인데 네. 레이가 그 농부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화이트삭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1919년에 월드시리즈에서 도박사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했던 이유로 8명의 선수가 제명되잖아요. 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안타까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레이는 그때 이후로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레이가 가진 옥수수 밭에서 어느 날 네. 그거 이제 야구장을 만들면 그 옥수수 밭에 야구장을 만들면 네. 그가 올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좋아했던
네. 네.
선수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야구장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슈리스 조 잭슨 선수랑 또 다른 이제 8명 선수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자신들이 결백을 주장했는데 안 받아졌던 그 여한을 거기서 푼다.
공상과학 영화입니까?
판타지 영화 같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제목이 꿈의 구장.
난 본 기억이 없네요.
아, 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아, 이 진짜 네. 옛날에 봐서.
전 메이저리그 들고 오나 했어요, 우리.
저도 당연히.
찰신에.
당연히 그거 들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약간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 다음에 내추럴이랑 메이저리그를 들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메이저리그를 보려고, 제가 경원중학교로 잠원역에 있었는데, 그때 네. 시네하우스. 네. 그 저기 저쪽에 네네. 있잖아요. 신사동 쪽에. 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날 경기 이겨갖고 기분 좋고, 니는 뭐 하고 싶어? 했더니, 뭐, 시네하우스 가고 싶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가 개봉한 날이었거든. 네.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로드워크라고, 이제, 길, 유니폼을 입고, 거기를 꽉 뛰어가더니, 자! 극장 다 봤지? 예!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진짜 그냥 돌아갔는데, 영화도 못 보고, 메이저리그도 안 보여주고.
대박!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을.
네.
네네
모델로 했던.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거는, 뭐, 그냥, 요, TV에서 명절 때도 많이 들어오지 네네. 않았나요? 그죠?
근데 사실, 야구 영화 중에 명장 영화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히트친 없어. 영화가.
없죠?
네.
없죠. 그 완전 다큐멘터리성 야구 영화가 가장 그나마 볼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다큐멘터리성의 영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그 몇 년 전에 최동원 선수랑 선동열 선수 대결. 네, 그 정도가 거의 최선인 것 같아요. 물론 히트친 영화 공포의 행구단 이런 거 있죠. 있지만 아,
그렇죠.
네. 뭐
나은 영화도 있어요.
나은 영화 너무 많고. 제키 로빈슨은 참 재밌는 영화.
재밌었어요. 전 그거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제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보는 장면이 거슬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다른 걸 보면은 그 퍼펙트 게임만 해도 보면 에이, 저렇게 공 던져서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 영화가 명백하게 한계를 가지는 지점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에서 프로야구 중계나 프로농구 중계나 뭐 이렇게 중계를 보는데 익숙해있기 때문에 네. 그 기대만큼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베이비 루스가 나온 영화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출연했던.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에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나 임창정의 심판보는 영화
있었어요. 김성환 감독 뭐 이런.
예, 예. 그때 일루에서 슬라이딩 했던 게 접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네.
그때 경희대학교 1학년 애들 불러가지고. 슬라이딩
정말 재미없던 영화였죠. 네.
거기서 제가 정말 재미없었어요. 저희도 그때 추운데 잠실 야구장에서 슬라이딩 하라고 그랬는데 한 명 했는데 이제 힘들잖아요. 한 명 하고 있는데 제가 나왔는데 그때 슬라이딩 딱 하면은 임창정이 고수형한테 잘 보이려고 쌔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외칠 때.
그 주제가는 히트 치지 않았나요?
주제가만 히트 쳤어요.
주제가가 뭐였죠?
연풍연가.
아, 연풍연가였나?
연풍연가 아니었나요? 아, 그건 장동건 고수형 나오는 거나.
장동건 고수형 나오고.
그럼 뭐지? 그것도
주제가 있어. 주제가 이름이 없어. 주제가가 마지막에 흘러나온 노래가 팝이었어.
그랬나?
모르겠어요.
관두자.
네,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맞아요.
그 노래 맞아요.
임창정 고수형 주요.
사실 스포츠가 성공하기 힘들죠. 스토리도 그렇고. 네.
사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일단 플레이가.
스포츠가 그래서 경기 장면을 최대한 덜 보여주냐. 예를 들면 네. 머니볼 같은 영화가 네. 제일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들의 얘기가 아니고 네. 그 관계자들의 얘기를 하면은 경기 장면을 많이 안 보여줘도 되고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머니볼 같은 장면에서의 그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실제 선수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클럽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했던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걔네 아무나 갖다 불러놔도 진짜 같았어요.
그게 거슬리진 않으니까. 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팬이라고 저기 로버트 드니로랑 네. 그 흑인 분이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만 빼고 나면 그렇게 거슬리 웨슬리 스나입스
야구 영화라기보다는 그 스토커에 네. 가는 거였잖아요.
재밌었죠.
그래도 네. 볼만한 영화들이 꽤 있다.
네.
아니 뭐 스포츠 영화는 로키가 최고 아닐까?
로키
최고죠.
로키는 최고죠.
로키는 참 현실감이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재밌었어. 말이 안 돼.
좀 아까 말이랑 모순되잖아요. 스포츠 영화의 한계가 현실감.
그 옛날 영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왔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또 로키는 음악이 한몫했다고.
음악 맞아요. 아, 저도 어릴 때 음악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 외적인 그게 저는 한몫했다고 보는데 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의 삶과 배우를 겹쳐보게 되잖아요. 로키라는 그 저 실베스타 스텔론의 삶과 네. 이 로키의 삶이 겹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받는 감동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영화는 그들만의 리그인데요. 그들만의 리그는 페니 마샬 감독의 1992년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페니 마샬 감독이 그 원래 톰 행크스의 빅, 러셀 크로우의 신데렐라 맨 등 이제 제작 및 연출자로 알려진 그리고 또 여성
크로스기를 좀 똑바로 해주세요. 네, 톰 행크스의 빅,
톰 행크스의 빅, 네, 러셀 크로우의 신데렐라 맨 등 제작 및 연출자로 그리고 여성 배우로도 네. 유명한 그 여성 감독이죠.
네네. 네.
이 영화가 그 미국 최초의 여성 프로 리그를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네. 1943년인가 그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여성 리그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 작품이에요.
소프트볼이 아니고 실제로 야구.
아, 야구였어.
네, 진짜. 이제 그때 여섯 개 구단 중에 하나였던 락포드 피치스 팀 얘긴데, 이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야구가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 지금도 물론 그 네, 인식이 좀 강하지만 그렇죠. 남자들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다 이렇게 차출되고 나니까. 야구 스포츠가 좀 망하게 된 위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성 야구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흥행시켜 보겠다. 남성들이 하지 못한 그 여성 야구단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어필로 이걸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꾸려요. 막 치마 입고 유니폼 진짜 바지 아니고 치마 입고 그냥 뭐 야구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쁜 모습만 보여주게끔 네. 해서 훈련도 물론 봤지만 네. 훈련 외에도 차밍 스쿨 같이 네네. 헤어 메이크업 그다음에 뭐 웃는 법, 얘기한 네. 스피치 뭐 그런 네. 걸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거든요.
보여주기 시기였네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흥행만 위한 거죠. 네, 예,
예. 허탈한 야구 팬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기 위한. 네,
그런 것만 위해서 하다가 결국 근데 그 락포드 피치스에서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도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열심히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중간에 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아.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맞네, 봤어.
결국
번기기 나네.
이제 우승 하죠.
아니, 마돈나도 나오죠.
네, 마돈나가 네, 맞아요, 맞아요, 살짝 맞아요. 약간 조금 악역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자매가 주인공이거든요. 지나 데이비스가 언니고 마돈나가 동생인데 언니가 야구를 되게 잘했어요. 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네. 있었고 마돈나는 재능은 없지만 진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네, 저도 본 영화네요.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 네. 영화 왜 이렇게 봤니?
네.
그래요. 그 비슷한 소재를 다룬 만화로는 그 다카시 스톰이라는 작가의 철한 소녀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제 여자 야구 선수들의 얘기를 그린 만화인데 그 만화도 뭐 상당히 볼만합니다. 사실 그 여자 그러니까 명백하게 여자는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다룬 야구 그런 관련 뭐 만화 소설 영화 이런 것들도 꽤 돼요. 그런 금기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죠. 몇 년 전에 일본에도 굉장히 히트를 쳤던 소설인데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 예. 그 소설이요?
네네. 어, 예. 고교 야구팀 여자 매니저인데 네. 이 친구가 이제 피터 드러커의 경영서를 읽고 나서 네. 팀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건데 일본에도 굉장히 히트를 쳤던 소설이고 예, 상당히 재밌으니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마신드벨스가 이겼던 것 같은데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수없이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일본 영화인데 네. 미스터 베이스볼이라고
못 본 영화 같아요.
그 주니치 드래곤즈 팀을
전혀
그래요? 어, 재밌는데. 그러니까 용병이 한 명이 왔어. 네. 메이저리그에서 날리던 용병이 주니치 드래곤즈 용병 왔는데 일본 야구 문화에 적응을
못 본 것 같다. 또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 매니저 같은 여자랑 팀의 여자랑 네. 사귀게 돼서 또 일본 문화의 융화가 돼서 뭐 소문을 빵빵 치고 할 땐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한 뭐 그런 영화인데 네. 그 미국 야구 문화, 일본 야구 문화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내에서 엄격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 아, 좋은 그런 걸 알 수 있어 좋은 영화 미스터 베이스볼 추천. 아,
네. 어떻게 볼 수 있지 그거는 찾아보면
나오기죠. 아, 미스터 베이스볼.
왜 이렇게 맨날 어둠의 경로를 좋아해요?
아, 그게 아니고 옛날 영화는 없어요. 빌리려고 해도.
어둠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굿 다운로더?
네, 그거.
굿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아, 없던데? 네, 제가 굿 다운로드를 일단 찾아보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3주 만에 지금 돌아오셨는데, 김아나운서 오랜만에 돌아와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요?
계속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저요?
계속.
아니, 나는.
끝났어? 끝났어?
나는 내가 재밌어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 다른, 뭐, 안 듣는다 생각하고. 전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뭐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되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재밌어요.
로또보다 더 재밌어요.
로또보다 재밌어요. 로또보다 재밌고 좋은 아침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저 송년회 때 새로 코너 신설했잖아요.
뭐요?
마지막 시간에 김한아 아나운서가 아무 의미 없는 1부터 40부까지 숫자 6개 걸로 아,
다들 취해서 기억 못하는 줄 알았는데
김한의 넘버 45
지난주에 6개의 볼 중에 네. 그러니까 총 7개가 나옵니다.
네.
보너스볼까지.
보너스볼까지 7개가 나오는데 진짜 처음이었어요. 색깔이 두 개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총 색깔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1부터 9까지는 노란색. 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빨간색과 회색으로 끝냈어요. 20번과 40번대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 네. 요즘 요렇게 좀 잘 나와요. 요즘 요렇게 잘
그래서 여섯 개 불러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부르고 싶은 번호는요. 네. 일단 1번이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상도 PD 잘 적어놓으세요. 잘 다음 적어요. 주에 검증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의 번호와 1번. 이번 주의 번호.
1번 일단 넣고요.
네.
1번 넣고 5번 넣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6번을 넣을지 9번을 넣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뭘 또 생각을 해봐.
빨리 불러요 선배.
9번 넣읍시다. 9번. 네,
1, 5, 9.
1, 5, 9. 그리고 그다음 일단 첫 번째니까 네. 확률 제일 높은 것만 제가 쭉쭉 부를게요. 네. 12번,
네.
27번,
네.
43번.
네, 이렇게요.
여섯.
김남희 제가 이걸로 로또를 사올게요.
네.
아~ 이걸로 사오면
앞쪽으로 몰려 있네요, 대충 들어보.
네. 왜냐하면 그 몰리는 게 또 한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결국 또
지난주에 한번 몰라.
아, 지난주에 뒤쪽으로 몰렸으니까. 아, 이번엔 앞쪽으로 아주 단순한.
제가요, 그리고 어디 취해가지고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남양주 쪽에서 술을 먹다가, 사인을 이제 막 해줬는데, 기만했는데, 로또번호 적어주세요 해서 로또번호를 적었습니다. 네. 그냥 막 대충 번호를 적었어요. 근데 되게 맛집이었나봐요. 저한테 SNS로 그 번호 안 맞는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취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안 취해서 쓰면 마셔요.
네, 그, 취해서 썼을 때가.
근데 제가 또 거기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번 주 로또 당첨을 해야 돼. 이번 주가 몇 회인지도 몰라요. 매주 거기서 사람들이 매주 그 번호만 썼는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저 우리 김남희 아나운서가 사오는 걸로 하고.
네, 제가 로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걸로 처음 로또를 한번
해볼게요. 1, 5, 9, 13, 27, 43.
10이라면서요.
아니, 1, 5, 9, 13, 27, 43입니다.
알겠어요.
네. 김남희 아나운서 그 톤도 연습해 오세요. 그 여자 그 여자분이 뭐 모델이신가요? 슈퍼모델이신가요? 뭐
누구? 슈퍼모델이에요. 슈퍼모델.
그분 톤으로 이렇게 이, 그 번호 부르는 연습도 좀 해오시고.
그래요. 네.
이게 만약에 1등 되면 어떡합니까? 김남희 거가 되는 겁니까? 다.
김남희 거죠.
우리 회식비죠. 우리 회식비.
그 회식비는 왜,
너무 몇십억을 회식비를 써요.
너무 돈이 큰 거 아니니? 아, 예전에 그게 떠오르네요. 그 저기 400억인가 당첨금 2월 돼가지고 불어났을 때 여섯 명인가 일곱 명 당첨됐는데 인터뷰한. 그 대학생 친구가 친구라고는 안 돼. 대학생 분이 그 부모님하고 상의해봤는데 네가 번 돈이니 네가 알아서 써라 했다면서 일단 핸드폰 바꾸고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다녀오기로 했다고 원래 아니 40억인데 그 집 얼마나 부자길래 네가 번 돈이니 뭘 한 200만 원 벌었을 때 하는 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또 되면
이번호가 된다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네요.
아니, 근데 이번호 되면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몇백만 원 되겠다.
아, 김한이 불러줘서 정말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돼요. 하면은 상의일도 많이 올 거예요. 들렸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번호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 머니볼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my money back. I want my money back. Just enjoy the show. I want my money back. I want my money back. I want my money back. Just enjoy the show.